자, 이번 주제가 뭐죠? 내 삶의 엔진 예수 그리스도. 네, 내 삶의 엔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첫 번째 날은 붙잡히신 예수님, 아니,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이셨고요. 어제는 붙잡히신 예수님. 오늘은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예수님으로 장착할 것인가. 내 삶의 엔진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님인가.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 붙잡히신 예수님,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쭉 메시지 들어오면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항상 예수님은 따뜻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쥐어짜듯이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거기에 비해서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책망받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마지막 메시지가 일어나 함께 가자 였던 메시지였습니다. 어제 붙잡히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 자, 가룟 유다가 끝까지 정말 함께 하시고 싶어서 부르신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혔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찾아오신 주님. 이 마가복음 기록한 마가조차도 자기가 두르고 있는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그가 마가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가가 이와 같이 마가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아마 마가복음을 토대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바울의 아들처럼 헌신하며 섬겼던 사람 마가.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다시 회복해 하지 않았다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 자,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이 공회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온갖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세 번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 자,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회복시키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이 새벽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새벽에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는 그 지체들을 보면 물론 책망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못 나올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새벽에 왜 안 나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나 피곤하면 얼마나 힘들면 나오고 싶은 마음이 원인으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할까. 물론 우리가 결심하고 깨어서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 옆에 바로 서고 또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비롯한 공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55절에 보면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이제 유대사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기관 그리고 행정 또 사법 정치 그 중심에 있었던 곳이 바로 공회, 산헤드린 공회였고요. 70명으로 구성되었고 의장 한 명까지 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두개인, 제사장들 그리고 몇몇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사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을 흔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약도 알았고 또 제사도 드렸고 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데 자기들의 온 권력을 다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그 공회를 통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원래 공회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은 밤중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절기나 안식일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밤에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장 1절을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이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새벽에 의논했다는 말은 밤중에 예수님을 심문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죠. 아니 국회의원들이 법을 세워야 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불법을 행하며 법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산헤드린 공회가 그렇습니다. 불법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또 57절에 보면 거짓 증언했다. 56절에 또 59절에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증인을 세웠어요. 그 당시 유대 법에서는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의 죄를 이렇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게 했어요. 그런데 서로 증인이 일치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고소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소가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또 57절에 보면 거짓 증언했고 58절에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고 증언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주님의 이 메시지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3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 있던 그 성전도 참 성전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떡상 또 금촛대 향단 그 안에 법궤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아니 성막 자체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건물 성전의 의미가 없었던 거죠. 또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이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보다는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는 장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소하기도 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헐라, 이제 성전의 기능 끝났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참 성전이 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 58절에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증거도 서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밤중에 할 수 없는 이 재판을 산헤드린 공회가 불법으로 행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았던 거죠. 이 모습 보면서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내 온 열정과 내 삶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아까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는 내 인생이 얼마나 남지 모르는 그 시간에 사울 왕처럼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의 온 권력과 자기의 생애를 혹시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 대제사 등과 이 공회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네 칼을 거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의 칼을 거두지 않으면 그 미움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증오의 칼을 거두지 않으면 그 증오 때문에 나는 얼마나 손해본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증오, 다른 사람이 믿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증오스럽지만 또 시기 질투가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 어제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거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증오의 칼, 미움의 칼, 또 남을 해하는 그 모든 칼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움의 칼, 증오의 칼을 가지고 이와 같이 죽이는 데 혈안되어 있다면 결국 손해는 그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막 별의별 혈안되어서 공격하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 모습이 발견된다면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예수 엔진으로 장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또한 주님은 그 자신을 어떻게 밝히셨습니까? 보십시오. 이제 주님은 다른 말에는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61절에 대제사장이 그랬잖아요.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내가 그니라 라고 주님은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불리함을 당할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속모독죄로 또 고발당하고 사람들에게 뺨 맞고 주먹질 당하고 침 뱉음 당하고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할 줄 알면서도 내가 그니라 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시 살아나셔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5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인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멀찍이 앉아라고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공간적인 거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영적인 거리, 믿음의 거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멀찍이는요, 여차하면 도망갈 자리가 바로 이 멀찍이 있는 자리, 여차하면 도망가는 그냥 그 자리가 이 멀찍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단계가 바로 이 멀찍이입니다. 거리뿐만 아니고 주님과의 지금 거리, 주님과의 그 영적인 거리가 여러분 얼마만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의 거리는 멀찍이였습니다. 그렇게 호응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멀찍이,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라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 중에는 멀찍이 이렇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냥 너무 들어가면은 고생할 것 같고 그냥 미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미쳤냐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멀찍이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 다닌 것보다는 더 낫죠. 그러나 그 멀찍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차하면 내가 떠나겠다.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라는 그 자리가 멀찍이였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자리, 숨었던 그 자리 아닙니까? 멀찍이. 아니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질문이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있는 네 지금 거리가 어디 있느냐? 어디만큼이냐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멀찍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멀찍이 있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 주님은 내가 그니라라고 그 말하는 공의 앞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거리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왜 멀찍이 있을까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고난당하고 다시 또한 십자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세 번이나 예언을 했습니다.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심지가 견고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사야 26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정말 내 삶의 엔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멀찍이 있지 마시고 믿음의 거리를 더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 내 안에 들어오 계시라고 하실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멀찍이 두지 마시고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직분을 받고 그냥 중심적으로 활동하라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내 마음속에 멀찍이 주님을 두지 마시고 항상 중심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 삶에 엔진으로 예수님을 내 삶 한 중심에 둔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이 멀찍이 떨어져 있으니까 베드로가 세 번이나 결정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나는 그 도당이 아니야. 나 아니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보세요. 왜? 멀찍이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라는 그 자리가 멀찍이. 내 신앙이 분명하지 않냐면 우리도 얼마든지 멀찍이 있다가 도망갈 것입니다. 부인할 것입니다. 아마 저주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끝까지 그 멀찍이 있다가 아마 가룟 유다처럼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은혜죠.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 그 연약함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 주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멀찍이 떨어져서 여차하면 도망가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와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잠시 멀찍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베드로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멀찍이 있고 싶은 때도 있고요. 또 여차하면 도망가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냥 저주했다면 이 지금 주님께서 용서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또 닭 울음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면 그는 스스로 저주를 담당하고 죽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저주를 해버렸잖아요.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가니까 저주한 대로 죽어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인까지도 다시 이렇게 신으로 덮어주신 신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세 번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세 번 그렇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 닭 울음소리 들을 때에 그가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가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닭 울음소리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들려주실지는 모르겠어요. 내 믿음이 떨어질 때에, 내가 멀찍이 서서 여차하면 도망가 굴기할 때에 주님은 닭 울음소리를 분명히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게 진짜 닭 울음소리 말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나팔 소리 들려주실 때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은 공의 앞에 서신 예수님, 주님은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그리고 부활까지 말씀하셨고 재림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당당하신 예수님과 비교해서 베드로는 멀찍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주님, 찾아오실 때에 닭 울음소리 듣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멀찍이 대신에 주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의 엔진으로 예수 그리스도 장착한다는 것은 주님 내 한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처럼 두 번째 기도 제목, 내가 그니라,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힐 수 있는 정체성이 분명한 3대 동일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라마다 기간 무슬림들은 계속해서 기도한 것은 단순합니다. 나는 무슬림이다. 나는 무슬림이다. 이것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굉장한 단결력을 가져다 줍니다. 자기들이 누군가를 알게 해 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니라. 주님이 당당하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하게 박힐 수 있는 그리스도인 3대 동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내가 도망가고 그렇게 포기했을 때 닭 울음소리를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그 울음소리를 들려주실 때에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멀찍이 대신에 가까이. 두 번째, 나는 그니라라고 자기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신 예수님, 비록 핍박과 조롱을 감수할지라도 나는 그니라 했던 그 예수님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듣게 하사 멀찍이 있고 저주하고 도망갔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3대 동일 신앙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